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12월 첫 주일이 됐는데요. 12월에는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여섯째 간구하고 결론만 남았거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구원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임하고 그 왕국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이 복음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왕께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하시기 위해 오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과 예표와 그림자의 그 구약의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가고 완전한 성취의 시대, 참것의 시대, 실체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구원자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Incarnation of Christ라고 말씀할 수 있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작은 씨, 로 한 여인에게 잉태되어 열 달 동안 그 여인의 살과 피를 받으시며 우리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길로 가세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잉태되심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의 잉태되는 사건을 먼저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잉태되는 사건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게 누구죠? 먼저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사건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례 요한의 잉태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잉태되는 사건을 또 다시 보여주시는 거냐? 근데 둘이 닮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잉태되는 사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가 돼요.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는데 그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두 사건을 연결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왕께서 오시는데 그 왕이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탄생을 함께 보여주시며 알려주시는 겁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신 자가 세례요한. 그도 구약에서 약속된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놀랄만한 사건 아닌가요? 이 성육신의 사건이.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으로 낮아지어 오시는 것. 그것도 정말 한 씨로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시는 사건. 아니,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나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미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냐고요. 왜? 그 길밖에는 우리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는 사건, 그리하여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어느 세상적인 영광도 징조도 그들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낮은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죄인들이 그분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은 구원자가 오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성경을 연구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를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파리 예, 하나로 지키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죄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신 이 복된 현실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실인지를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속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형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지극히 큰 권능을 드러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 막 병자가 갑자기 막 나음을 입고 뭐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신약시대는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찾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잉태되심에서부터 복음을 깨닫는 거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열망을 우리에게 더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26, 27.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먼저 26절 첫 부분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섯째 달에.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갑자기 왜 여섯째 달에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앞구절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해서 알려주시는 건데요. 앞구절에 어떤 사건이 나온다고요? 1장 5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되는 사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사건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보면 36절에도 나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아기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고 이 여섯째 달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가 한 살이 채 안 되죠.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죠? 6개월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세례 요한의 잉태되는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보여주는 건가?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께서 오실 때에 그분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올 거라는 것을 항상 약속하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제가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사야 선지서에서 약속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는 어느 구절에 나왔던 내용일까요? 어느 구절을 인용하시는 걸까요?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가 구약을 끝내면서 심판자 하나님 언약의 주께서 오실 텐데 그분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 하셨죠?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선지 엘리야였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오기로 약속된 선지 엘리야였다. 그러면 선지 엘리야로 그 길이 예비되었던 주 하나님, 언약의 주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거죠. 구약을 전체적으로 끝맺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고요.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잉태되는 것부터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나시는 것과 그에 앞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을 함께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와요. 여기서도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리아를 찾아오는 거죠. 모든 구원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뤄가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 구원을 인치시고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둬서 알아서 되겠지라는 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심판하는 자들, 그들은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지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라든지 성령님이 끝까지 지키시라는 것, 지키시는 것이든지 그것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During the month of December, we are going to look at the wonderful story of the birth of our Lord Jesus Christ, especially of his conception by the Holy Spirit in the womb of Virgin Mary. The Gospel of Luke shows Jesus' conception with the conception of John the Baptist. John the Baptist was conceived by God's power in the womb of Elizabeth, and 6 months later, Jesus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in the womb of Virgin Mary. So it shows that God called John the Baptist first to prepare the way of the Lord Jesus Christ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s of the Old Testament. So today's passage begins with the word "in the sixth month" in verse 26. Because 6 months ago, John the Baptist was conceived, and now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a city in Galilee called Nazareth, to a virgin engag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You know, Nazareth was a very small and poor town, which was insignificant at that time. So was Mary who lived there. Just as there is nothing significant about Nazareth, there is nothing significant about Mary. But the angel Gabriel was sent by God to announce the great and wonderful news there to Mary. She's going to conceive a son who is Jesus Christ. 계속해서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나사렛 사람 하면은 와, 좋은 출신이구나 이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갈릴리 집안, 아니 유대 땅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 없는 마을.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공생애 하실 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분이었다는 뜻이고요. 세상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무명인. 마치 이름 없는 자처럼 가장 초라한 분이었다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그 나사렛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당시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어린 처녀였죠. 그것도 어디의 처녀? 나사렛의 처녀였습니다. 여기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마리아가 당시 세상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시골 마을의 한 어린 처녀였다는 거죠. 처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가장 비천한 처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처녀. 더욱이 앞구절에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는 그래도 좀 붙이는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그들이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었다. 당시의 의로운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나 요셉에게는 그런 말조차도 없어요. 누가 보면 1장 5절에서 6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은 이런 말조차 없습니다. 즉 마리아는 그냥 이름 없는 나사렛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처녀였다는 거죠. 뭘 알려주는 걸까요? 마리아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아니 그래도 마리아가 다른 처녀보다는 좀 나았으니까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잉태되셨겠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죄인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대로 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죠. 이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한 상태였느냐.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약혼이에요. 혼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약혼은 혼인과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혼을 해도 결혼까지 가지 않고 파혼하는 경우가 있죠. 약혼에 그런 큰 효력이 없어요.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당시 구약의 율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약혼한 경우에는 이미 남편과 아내로 인정받는 것이었고요. 혼인의 예식만 치르지 않았지 약혼한 것도 혼인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나 죽음 외에는 약혼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녀인 여자와 남자,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약혼한 상태에서 그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가늠죄로 여기셨고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 약혼한 상태에서도 이미 이웃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자들은 혼인을 한 것과 똑같이 여긴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혼한 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순결을 지키다가 그 후에 남편 될 자가 아내 될 자를 데리고 와서 혼인 예식을 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 예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약혼한 상태는 이미 남편과 아내,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남편 될 요셉과 혼인을 하고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지만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요셉의 아내였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가정의 부모가 될 요셉과 마리아를 보여주실 때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세요. 즉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잉태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남편과 아내인 그 약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요셉의 피를 물려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의 살과 피를 물려받으시는데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요셉을 아버지로 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다 마리아도 유다지파였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마리아를 다른 지파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마리아는 어느 지파의 여인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었다거나 유다지파에서 태어났다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유다지파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오히려 마리아의 친족으로 세례요한을 낳게 될 엘리사벳이 나오죠. 이 엘리사벳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나와요. 아론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래서 마리아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하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느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거라는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29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한 말이 뭐였죠? 은혜를 받은 자여 favored one 그리고 아들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똑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를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무슨 큰 덕이 있어서 마리아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여서 다른 처녀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 아니라는 거죠. 죄인인 마리아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처음 전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 라는 거죠. 마리아가 복된 것은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것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잘 보시면은요,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적인 현실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마리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잉태할 아기가 바로 마리아의 구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자 마리아는 왜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을 찾아와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언약 축복으로 자신에게 인사하는지 의아해하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가 왜 은혜 받은 자인지를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알려주면서 설명해줘요. 30절 31절 31.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뭐죠?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시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냥 많은 이름들 중에 이름 하나를 주시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인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름을 예수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예수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라도 될 수 있고요, 이사야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잉태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이 마리아가 잉태할 아기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은혜일까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복되다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실을 이루는 누리는 복된 여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현실을 함께 누리는 자들, 우리에게도 복된 현실을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그 아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32, 33.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이 구절에서 다섯 가지 현실로 알려주세요. 첫째로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실 것이라. He will be great. 둘째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지실 것이라. He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라.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약속된 다윗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여기서 야곱의 집은요, 다윗 구약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가리키지만 그들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라. 마지막 다섯째로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제 34절부터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잉태되시는 사건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건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왜? 특히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어요. 뭐 사람처럼 보이셨다, 뭐 사람처럼 오신 거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영원하고 무한한 죄의 삭스를 치르실 수 있고 완전한 사람으로만 오셔야만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죄에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잉태되어 나시는 것보다 중요한 복음의 원리는 없다는 거죠.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잉태되심이 하나님의 잉태되심이 너무나 낮아지시는 사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길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여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사건, 내 절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어디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망과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잉태되심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높아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높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나사렛의 한 여인에게 잉태되어 나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에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삭스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The angel Gabriel told Mary about what is going to happen to her. She's going to conceive a son. In verse 31,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Matthew chapter 1 verse 21 gives us more detail.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It means Mary will conceive the Savior God who was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The angel Gabriel declares five statements about him in verse 32 through 33. He will be great. He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He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All the gospel messages there. These were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and now the time for the fulfillment has come because the Savior is conceived and will be born according to God's sovereign plan. God the Son will become a man and will be born from the Virgin Mary of Nazareth. And Mary was engaged to Joseph of the descendants of David. So the Savior will be born as the descendant of David from the tribe of Judah, as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And we have to remember one more thing in this wonderful story of Jesus' conception. See, the most amazing and glorious thing was happening. But the world did not know what was going on. us, it was so insignificant to the world. Jesus did not com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is world. There was no visible worldly glory in this amazing story of Jesus' conception. Not only in his conception and birth, but also in his life and death, we see no worldly glory in him. But by faith only, we see his hidden glory as our Savior. The Most High God, the Son, humbled and identified himself with us in order to save us from our sins. So the conception of Jesus is the most glorious and amazing gospel message to us. We have to see his glory through his humiliation. By the grace of God the Son, who became a man like us, we have been saved from our sins and we have been brought into his eternal kingdom. We should thank him. We should praise him. And we should joyfully and thankfully serve our Lord and Savior with whole heart, who humbled himself, became a man to save us. 형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불러주세요.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처럼 세상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잠시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 알아지지 않는 무명인으로 살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삶으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뭐 세상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처럼 무명인으로 살며 숨겨진 복음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이 보인다고 해도 세상에서 무명인이고 이렇게 엎치고 어렵게 엎치고 두들겨 맞는 현실이 있다고 해도 결코 창피하거나 부족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은 나사렛의 마리아처럼 비록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영원한 현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없음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더욱 즐겁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낮아지기까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그 즐거움과 감사로 더욱 우리의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eah,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105장 힘 넘버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